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이 땅에 매인 것도 아니고 날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말씀이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부인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할 것이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 집안인데도 그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자식이 없는 그 집안에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그 천사의 말은 사가랴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던 것이죠. 사가랴에게 전해준 그 천사의 말은 말 그대로 은혜가 되는 말이고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집안에 자식을 준다, 자식이 생긴다 이러한 소식인데 그보다 더한 은혜의 말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소식이야말로 사가랴가 앞으로 살아갈 데 있어서 힘이 되는 그런 말씀도 될 것이고 또 그동안 자식이 없어가지고 근심 걱정을 했을 것인데 그러한 근심 걱정의 세고를 다 씻어주는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듣고 좀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또 누리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랬느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가랴는 아예 그 천사의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 그 말이 아무리 그 내용이 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쁜 소식이면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그 당사자가 그 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면은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그런 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가랴가 말씀을 그 믿지 않는 것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기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든 그런 몸이었기 때문에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버렸는데 아이를 낳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것이죠. 결국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또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셔도 기뻐하지 못하고 또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또 없는 것이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신자라면 누구나 그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또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하는 그런 바람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그 듣고 읽는다고 할지라도 뭔가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힘도 안 나고 위로도 안 되고 뭐 그런 경우가 태반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기 십상이고요. 또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귀만 열어놓고 있는 또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고 싶어 하지만은 한 가지 그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말씀의 내용이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어떤 수필이나 소설 그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소설책을 읽거나 또 수필집을 뭐 읽으면서 내용이 좋으면은 이제 그게 감동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 땅의 그 책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눈물도 나오고 감동도 되고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좋기 때문에 어떤 그 문장, 그 내용들이 좋아서 그게 우리 감동을 주고 막 은혜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어떤 그 성경 말씀이 그 내용 자체가 좋으니까 막 은혜를 막 주고 힘을 주고 그런 기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뭐 알겠지만 이 성경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아주 뭐 유명한 소설 그 작가가 아주 잘 쓴 그런 소설책처럼 막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더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그런 감동적인 내용이 여러분 있습니까? 만약 은혜가 그런 성경에 그 좋은 내용 그것 때문에 막 은혜가 오고 감동이 되고 그런 것이라면은 우린 레위기에서는 전혀 은혜를 받지를 못할 겁니다. 레위기를 안 읽어봤죠. 그건 아예 제 건너뛰니까. 읽어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뭐 감동되는 내용이 뭐 있을 수가 있지를 않아요.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맨날 뭐 이스라엘 때려 죽이는 거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무슨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또 창세기는 며느리가 뭐 아버지 시아버지 꼬셔가지고 동침하고 이런 내용 그 감동이 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이 성경책 자체를 가지고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야 감동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책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서 말한 대로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라면은 오늘 이 사가랴는 왜 그 희망적인 말이잖아요. 자식을 낳는다. 희망적인 말, 그 기쁨이 담기는 그런 말에 왜 힘을 얻지를 못하고 은혜를 받지를 못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는 이 은혜라는 거, 또 은혜를 받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떤 감정적인 체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가랴를 찾아갔던 가브리엘 전사가 6달 뒤에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고 또 가난한 그런 동네를 찾아가서 거기에 살고 있던 마리아를 이제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아다시피 요셉이란 그 사람과 약혼을 한 그 처녀였습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가서 먼저 이제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이 말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 그 말을 듣고 놀라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인사를 하는가? 의아해하죠.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보라 내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전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런 내용을 그냥 별 생각 없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해서 낳는 영광을 얻었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이제 떠오르기 십상이에요.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 우리에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 천사의 말은 정말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2000년 전 그 당시 시대에는요,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건 아예 인생이 이제 박살나는, 무너지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 당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결혼과 동일한 그런 효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되어진 그런 처녀였어요. 따라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대로 아이를 이제 가지게 된다면은 그 내막을 알지 못한 이제 사람들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알았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율법대로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 아이를 낳았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율법대로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가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다른 남자 알아가지고 아이를 지금 그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이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합시다.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해명을 믿을 사람은 아예 미쳤다고 간주하겠죠. 아니 성령으로 아이를 가진다. 그건 지금도 우리는 그 이해를 못할 일이고 그 당시 사람은 더더구나 이해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누가 들어도 허무맹랑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상식과 자연적인 질서를 벗어나버린 그러한 얘기인데 누가 그 미를 믿겠어요?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그 낳게 된 것이 그 영광,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영광으로 우리가 보여지겠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요셉과의 결혼도 깨어질 수가 있고 또 불륜으로 몰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은요, 기쁜 소식이 아니죠. 기쁜 소식은커녕 마리아를 곤경으로 몰아넣는 그 인생을 아예 그 무너뜨리기 십상인 그런 소식이 지나지를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의 입장이라면은 이런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말을 듣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뭐 은혜를 받고 뭐 그럴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약혼한 처녀에게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해 낳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야 은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는 말을 합니다. 네가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일이 뭐예요? 뭐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 천사가 말한 은혜를 입었다 그 얘기는요, 잉태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을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 낳는다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과는 전혀 딴판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막 주어지는 잘 안 되는 일이 해결되고 어떤 그런 식의 은혜를 우리 항상 그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수도 있고요. 또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걸 그런 것처럼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 주어지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은혜에 대한 오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것, 기대한 것, 그게 주어지 나를 좋게 해주고 은혜를 그렇게만 기대하고 그런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이게 은혜에 대한 오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리아가 지금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외적인 조건 생각한다면은 그 은혜는 오히려 마리아 힘들게 합니다. 그 인생에서 힘들게 하는 게 마리아에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 같은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은요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소식이었지 않습니까? 평안과는 거리가 멀어요. 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함께함으로 인해서 되어진 일이 처녀가 아이러니티 낳는 그런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것이고 평안 있는 것도 다른 것이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다른 모습이에요. 전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좋은 일로 다가오는 그런 평안도 그런 은혜도 그런 함께하심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작정한 일을 마리아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함께 하심이고 평안이고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자꾸 내 어떤, 내 개인이 중심되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도무지 이런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평안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식의 주님이 함께 하는 것도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무지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생각, 그 은혜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없거든요. 그러니 나는 되게 은혜와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도 뭔가 좀 실망이 되고요. 뭔가 부정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자꾸 살아있고 말이죠. 뭔가 조금 맥빠진 그런 그 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애초부터 이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고 일하고 계시느냐 이걸 생각하기보다도 자꾸 얘기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한 그 은혜만 자꾸 받으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불만만 자꾸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어지지 아니한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이런 얘기가 은혜가 됩니까? 도무지? 은혜가 돼요? 안 되잖아요. 마리아는 지금 그 말을 들으면서 천사가 너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도무지 그 은혜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은혜의 자리하고 우리가 꿈꾼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마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수정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아, 은혜가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걸 우리가 마리아 일을 통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을 날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어떤 삶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신앙 생활 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가 하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를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줬다. 그게 사도의 말입니다.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받기 위한 은혜라는 거,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난을 받기 위한 은혜라. 결국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한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항상 내가 먼저죠. 내 육신의 편강이 먼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랑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이런 우리가 자발적인 내 의지를 가지고 고난받는 길로 가려고 하지를 않을 거예요. 다들 안 끌려가려고 나갈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 길로 가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 그 길로 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신자가 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잘되는 것에 어떤 목적과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더란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합니다. 주를 믿는 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럼 은혜는 날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날 위한 은혜는 사람들이 기대한 환상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지를 못했습니까? 그냥 그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주만 소망하게 하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님을 믿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분들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자꾸 더 심적인 느낌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전 그게 참 답답해요. 왜 은혜 받았다는 것을 어떤 내 심적인 감정적인 움직임, 그런 느낌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심적으로 별 느낌이 없고 그냥 조용하고 덤덤하고 아무것도 그냥 뭐 뜨거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내가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꾸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라는 것 자체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내가 신자인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그 심적인 느낌과 체험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딴 식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 사람들이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뭔가 어떤 체험적인 어떤 느낌, 감지인 것으로 자꾸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물론 은혜 받은 신자의 그 마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마음과는 다르겠죠. 동일할 수가 없죠. 신작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새로운 심령의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 새로운 심령의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의 마음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마음과 같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르다는 것이 뭐냐면은 특별한 죄를 했다. 이런 의미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지금도 체험을 강조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방언도 하게 된다고 말하지만은 은혜 받으면 그런 식으로 그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 그 8절에 보면은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또 노아가 은혜를 입을 때 어떤 심적인 뭐 느낌, 체험 그게 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요. 그냥 그 성경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게 노아가 받은 은혜 입었다는 그 증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한 겁니다. 그게 은혜 입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에 대한 경고와 또 방주를 만들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세상 눈치 전혀 보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향해 뭐라 하든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동행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만 가게 만든 것이죠.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요. 홍수 심판이라는 세상 끝이 이르렀을 때에 그 방주를 만든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지혜였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세상 끝에 와서야. 근데 그 끝이 이르기 전에는 사람이 볼 때 쓸데없는 짓거리죠. 정말 쓸데없는 짓거리야 한다. 이런 조롱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방주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들었던 것은 노아의 의지가 한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세상 끝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끝을 알았거든요. 그걸 믿었거든요. 이루어질 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그 말에도 참관하지 않고 방주를 계속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를 입은 자 살아간 모습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고 눈에 보인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지 않게 하는 것이고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질 이 땅의 세상 끝을 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을 바라보고 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눈치 보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 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을 여기고 감사하고 살아가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은혜 아래 있다. 은혜를 입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러한 삶이 가능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실 그 세계를 소망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말씀에 붙들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죠. 은혜를 입은 사도가 어떤 삶의 길을 갔습니까? 사도 바울도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데 그 길이 고난이었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길. 그 길로만 갔어요.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기쁨으로 다가와진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게 은혜를 입은 모습이었거든요. 은혜를 입은 신자의 모습.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입히실 때에는요, 전적으로 주를 위해 살라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 개인의 신앙 체험이나 또 어떤 세상의 좋은 것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를 알아야만이 신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미 은혜 안에 있다는 것, 그걸 우리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자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로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뭐 애쓰는 것도 없을 것이고, 또 난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실망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 현대의 교인들이 은혜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예 은혜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환상들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뭐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정말 참된 은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세계를 알고 그 말씀을 믿는 길로만 가게 합니다. 믿음의 길이 고난이라고 해도 그 길로 가게 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가 잉태에서 낳을 아이에 대해서 그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한마디로 이제 마리아가 낳을 그 아이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다스릴 것이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극히 이제 정상적인 상식적인 말입니다. 여자가 남자 사이를 낳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마리아는 아직까지 요셉과 정혼했지만은 남자와 함께 동침한 적이 없는 그런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녀 어떻게 나이를 낳을 수가 있냐 그런 얘기죠. 그러자 이 천사가 한 말이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일을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얘기. 그 능력이 너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없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결국 이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아이를 잉태한 소식을 전했죠. 그렇게 보면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그 은혜라는 게 마리아가 딱 알 수 있을 있도록 어떤 특별한 체험적인 것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천사가 네가 은혜를 받다니까 저렇게 인사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제 의아했던 것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였는데 은혜를 입은 상태를 몰랐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게 내가 알 수 있을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주어질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기대하지만은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거나 뭐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할 때 뭐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감동이 될까 있긴 있겠죠. 근데 그런 감동 느낌은요, 말 그대로 순간이에요. 설교 듣고 감동이 됐다. 야, 은혜 받았다. 찬송 부르면 은혜가 되고, 뭐 기도할 때 눈물은 은혜가 되고,
뭐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있었다 할지라도 설교 끝나고 기도 끝나면요 원리로 돌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맨날 제가 뭐 설교 잘해갖고 야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된다 해봐요. 설교 딱 끝나고 이제 찬양부 기도할 때 벌써 다 은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게 뭐 우리 어떤 느낌 체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식의 어떤 은혜 체험을 자꾸 그 기대를 한다는 얘기죠. 뭔가 확실하게 알고 싶다는 그런 그 마음이 그런 기대를 갖게 한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았던 걸 확실히 알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주를 위한 고난을 받는 길로 가게 하는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은혜는 말씀이 이루어질 세계를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했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 끝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삶, 이게 내게 중요한 것이다. 이걸 알게 합니다.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그 은혜가 주어질 때에 내가 딱 알 수 있는 어떤 증표를 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 안다 그 말입니다. 그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음에도 그 길로 가고 싶어 하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어떤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느냐? 내 생각이 왜 이렇게 흘러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서. 그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가 생각해 보면은 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분명히 알고도 남을 정도 체험을 누린 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식의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체험들을 막 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살아갔습니까? 계속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을 원망을 하고요.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고 또 다른 일을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체험적인 것도 우리를 말씀을 따라 살게 위한 능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를 주를 위해 고난받는 길로 하게 합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게 되고 또 세상에서 내 인생 잘 되는 것 그것보다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어떤 자꾸 그런 심령으로 되어가고 그런 고백이 나와지고 그게 은하게 되어지고 그런 게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가 주어진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그 길로 가기를 소원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정말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나를 고난받는 길로 가게 하는 것. 사실 그런 은혜를 받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도 아니했는데 주어진 은혜고,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해 낳을 것이라.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 마리아는 내가 아이를 잉태해도 요셉이 나를 안 버릴 것이고 또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받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마리아 잉태한 걸 알고 가만히 마리아와 헤어지려 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 내말 알려주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이제 계속 그 같이 살고 있는데 누가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네가 나중에 잉태를 해도 요셉이 너를 안 버릴 거야. 사람이 너를 오해하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 이런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그런 그 구함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 그 일에 사용되기를 그냥 그래 구한 것 뿐입니다. 자기 인생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은혜 받아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한번 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황홀한 정계 체험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게 합니다. 주가 내게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같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은혜를 입었다는 징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당장 눈앞에 좋은 것만 바라보기보다도 말씀으로 이루어질 세상 끝, 그 끝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주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가는 것, 그게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걸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 이처럼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길도 마다한 갈 수 있고 말씀 내게 이루어질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히셔서 우리의 본성상 갈 수 없는 주를 위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서 말씀 이루어지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시니 우린 다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할 뿐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하시고 날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은혜 받은 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